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내를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에 와서 놀란 일이 많은데 이들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성경 통독과 함께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주 제출해 주시는 구역 보고서를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 교역자들도 놀랄 정도로 성경 읽기와 필사를 높은 점수를 획득하시는 그런 구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역에서는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즉 그동안 성경을 읽고 필사한 점수를 누적시켜놓고 있다가 막판에 몰아서 점수를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노리는 구역들도 있으니 지금 점수가 높은 구역일지라도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성경을 통독하기로 마음을 먹고 창세기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5장에 도달하게 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아서 그리고 죽었더라 이렇게 반복되며 약간 주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읽다가 레위기에 도달하게 되면 거의 포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을 맞고 이제 신약부터 읽어야지 하고 마태복음을 딱 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발음하기도 또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연달아 계속되며 질려서 읽기를 포기하고 성경책을 덮어버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의 서두는 왜 이와 같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족보로 신약의 서막을 울리는 것일까요? 제가 올해 1월 24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저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프랑스 유학 중에 제가 하던 모든 것을 다 접고 신학을 결정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불신자이신 아버님과의 관계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제 아버님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제가 선택한 신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은 오랜 프랑스 유학 생활을 마치고 4년 10개월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는 저를 할아버지와 할머니 묘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집안에서는 둘째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독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셨기에 제가 오자 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시겠다는 의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묘소에 도착하자 아버님께서는 바로 묘소 앞에 돗자리를 펴시고 곧바로 절을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바로 옆에 서서 같이 하도록 기다리셨는데 본인 혼자서 곧바로 절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것도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제가 절을 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시고 혼자 절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아버지 모습에서 바로 아버지 옆에 자리를 같이 하고 묘소를 향해서 같이 절을 했습니다. 제가 프랑스로 떠나기 전과 동일하게 말입니다. 아버지는 저의 이러한 모습에 약간 당황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지셨습니다. 절을 한 후에 묵묵히 묘소와 근처의 잡초를 다 제거한 후에 돗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기독교인들은 묘소에 와서 절을 하지 않고 목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절을 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날 아버지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묘소를 향해서 절을 한 것은 생전에 저를 기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어떤 영이나 귀신에 대해서 절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아버님께서는 제가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튼튼한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삶의 정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여성 성가대에서 불러주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목민의 생활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복음서의 경우에는 예수님 당시의 삶의 정황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후에 복음서가 쓰여졌을 당시의 삶의 정황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약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선지자 학개, 스가랴, 그리고 서기관 에스라, 행정관 느헤미야 등의 유능한 민족 구심체를 활력으로 그들의 소원인 성전을 BC 516년에 건축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시작된 신앙 부흥은 제 100년도 되지 않아서 위선적인 종교의식으로 다시 타락을 하게 되고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하시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유다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다가 약 100년간 마카비 독립활동 시대를 거쳐서 로마에 정복된 것이 BC 63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BC 4년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후에 제1차 유대 반란으로 야기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 사건은 바리새파가 국가 재건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열심당은 전쟁에 패배를 함으로써 지지 기반을 잃었고 SNF파는 바리새파에 유업을 주지 못할 세력으로 약화되었고 또 사두개파는 성전이 파괴됨에 따라서 그들의 존재 기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이제 주도 세력이 된 바리새파는 성전이 제사장적 제의를 수정한 그들 자신의 제의를 통해서 토라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토라를 중심으로 재정비를 한다 하면 바로 유대교 안에 잠재되어 있는 기독교를 포함한 이교도 정신을 배제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동질적인 유대교를 완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유대교는 그들 회당 안에서 반기독교적인 서신을 배포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파문을 하고 이단자의 책, 즉 기독교인들의 토라 두루마리에 대한 독서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같이 회당으로부터 분리되었다 하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이 유대 회당에게 허락한 종교적 보호막을 잃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로마 황제 시저와 아우구스투스는 이미 회당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만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였는데 이제 회당에서 축출된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는 예배의 자유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회당으로부터 추출된 기독 공동체는 유대인들의 회당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던 도시의 통치자로부터도 박해를 받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하에서 회당으로부터 추출된 유대교 기독교인들과 또 이방인 기독교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됐습니다. 마틴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조상의 계보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 헬라어의 원본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계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1장 1절의 헬라어 원문은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비블로스라고 하면은 애굽에서 많이 생산되는 종의 원료였던 그 파피루스에서 온 말로서 기록에 사용된 진흙판, 가죽 양피지, 두루마리 또는 책 등을 의미하며 게네세오스라는 것은 출생, 존재, 기원을 의미하며 따라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말은 출생의 책, 또 기원의 책, 또는 족보, 계보 이렇게 의미를 해석이 됩니다. 창세기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네. 여기에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해서 하늘과 땅의 내력을 70인용에서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마틴은 하늘과 땅의 내력이 헬라어 번역인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천지 창조에 필적한 만한 중대한 사건의 대서사시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 제목으로 베레시트라는 태초라는 그런 창세기 제목을 70인역에서는 게네시스라고 칭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이미 구약에 대해서 지식이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창세기에 천지창조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 있을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그들을 긴장시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계보이기에 이처럼 긴장을 시키는가요? 방금 읽은 것처럼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우리에게 여호수아로 잘 알려진 예호수아의 헬라어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졌으며 이는 곧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구원을 잘하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메시아 또는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창조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태는 다윗을 인용합니다. 다음 단어를 살펴보면 원어에서는 휘옷 다비드 즉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화적인 존재로서 위대한 영웅이며 흠모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장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이 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름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히어스 아브라함입니다. 즉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동시에 열국의 아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상의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사도는 앞으로 소개할 예수, 그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과의 계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6절까지는 그 계보에는 낳고 또는 낳고 낳으니라 이 단어가 총 38회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무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창세기 5장 1절에 이 계보를 적은 책은 헬라어로서 마태복음 1장 1절과 동일하게 비블로스 게네세오스입니다.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5장은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살펴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문은 낳고 죽었더라 라는 구문입니다. 방금 살펴본 창세기 5장 바로 앞장인 창세기 4장 26절은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끝이 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노스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으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바로 인간이 죽음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5장에 소개된 저들이 방금 보았던 그 아담의 계보에는 우리에게 인간이 500살을 살든 900살을 살든 결국은 죽는다고 증거를 합니다. 즉 에덴 동산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저희들이 보았던 본문인 신약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의 첫 장에 표시된 예수님의 계보에서는 죽음이 없이 탄생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으로 힘차게 출발했던 구약이 인간의 죄를 지은 후에 죽음이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 있는 반면에 신약의 시작은 구약과는 대조적으로 생명의 탄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인간의 죄로 이 세상에 잠식되어 온 죽음의 암울함 속에서 허우덕거리던 이 세상에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죽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 창조의 사역,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2004년도 어떤 친일 후손의 고백을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일합방 당시 외부 대신이었던 을사오적 박재순의 현손자입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며 민족문제연구소 서울 남서지부 카페 회원입니다. 매국노 박재순의 이름은 족보에서 지워졌으며 그 무덤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저는 제가 친일파에 그것도 민족 최고의 죄인 중 한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차라리 치욕이었죠. 항상 민족 앞에서 부끄러워했고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현재 여러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 중입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해방 후 친일파가 얼마나 특세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일본군 장교였습니다. 만주군이 아닌 일본의 황군, 지금으로 치면 중령 정도의 직급이었습니다. 당시 집안의 재산은 제가 알기로는 부요 미량 공주 등지에 엄청난 음바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엄청난 인삼밭을 소유한 대주주였습니다. 지금은 가세가 많이 끼운 편이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친일 인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병준의 자손이 조상의 땅을 되찾겠다고 합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께 저의 죄를 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고자 앞으로 역사학을 전공할 생각입니다. 저의 죄가 조금이라도 씻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친일 인명사전이 꼭 편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민족의 죄인 배상. 2004년도에 고등학생 신분이었으니 지금은 아마 사회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친일파였던 그분의 후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할아버지의 이름을 족보에서 파내고 무덤의 행방조차도 불분명하다고 했겠습니까? 만약에 제 조상 중에도 이와 같은 친일파가 있었다면 저 역시 이를 감추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상의 치부는 바로 나에 대한 치부이기에 감추고 싶은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보았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족보에는 온갖 치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부인을 포기했던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족보에는 남자만 기입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등장하는 구절마다 그 도덕성이 더욱 의심이 됩니다.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고 라합은 타민족으로 기생 출신이었으며 룻은 원래 남자의 침대로 들어간 여인이었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다윗의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이외에도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포악한 왕들, 평범한 사람들 등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열되어 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흠투성이에 인간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족보가 이처럼 온갖 종류의 인간의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인간의 죄악의 추악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흠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흠투성이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실체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함은 바로 인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거룩해질 수 없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룩하게 다시 태어난 나의 생활은 어떤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서 다윗 왕까지 그리고 다윗 왕에서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세 단계로 구분하여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족보이자 또한 이스라엘의 흥방성쇠의 역사가 그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으며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한 개인에게서 시족으로 시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 이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멀어짐에 따라 이스라엘 국가는 쇠퇴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희망이 전혀 없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약한 민족이었고 조금이라도 고통받을 때면 하나님을 찾았다가도 자신들의 배가 부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장 태도를 돌변했던 하나님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와 인내로서 이스라엘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그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그들의 역사를 이끄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또는 불쌍한 이웃을 많이 도왔다고 후리를 보고 참지 못했다고 또는 저희들의 성격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육체가 성숙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또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나날이 성숙해져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자라갑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곤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했던 여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등장할 때마다 성적으로 문란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녀들이 이렇게 했던 본질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이 여인을 더러운 여인으로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말은 분명히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즉 유다 집안에 시집을 온 다말은 계대 결혼을 통해서라도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아버지인 유다는 계속되는 자식의 죽음 앞에 며느리 다말이 자식을 잡아먹는 여인으로 여겼는지 유다 집안에서 떼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에 다말은 유다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을 하여서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유도했습니다. 혼자 있는 과부가 임신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회에서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즉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유다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했던 여인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모이신 마리아였습니다. 과부도 아닌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의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이 탄생되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 아랍권에서 선교한다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음을 의미합니다. 과격 이슬람의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은 저희들이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태연히 9.18 같은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랍권에서 이와 같은 선교사들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이웃인 북한만 해도 그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목숨을 담보로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위치한 이곳 양화진은 또 어떻습니까? 바로 옆에 절두산에서는 병인 양효 이후 전국 각지에 촉화비를 세움과 동시에 1만여 명의 가톨릭 신자들을 붙잡아 목을 잘라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곳 양화진 선교사 묘역만 해도 미개국에 불과했던 이 조선을 위해서 개인의 영달과 삶을 포기하면서 조선을 헌신적으로 섬기셨던 선교사님들의 묘소가 있고 이들은 지금 저희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가 관리하고 있는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하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크리스찬 이후로 냉대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앞서 예를 든 여인들과 선교사들, 그들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서 기인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과 끝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긴 아브라함 부부는 신체적으로 한 민족은커녕 한 아이의 부모조차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막힌 태를 여셔서 그 집안에 생명을 낳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이셨던 마리아는 더욱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바로 처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그녀의 태를 여셔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직접 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족보를 배경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로지 단 하나만 바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만을 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켜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합할 때 바로 그때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통해서 바로 나의 주변에 새로운 생명이 끊임없이 탄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저희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의 과정 중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긴 여정에 지쳐할 수도 또 무리 없음에 갈증에 목말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여정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곁에서 나를 사랑과 은혜로 지켜보아 주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지루하게 여겨졌던 구절들이었지만 이 계보 안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저희의 눈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생명의 탄생을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어떤 행위보다도 저희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빠졌다 할지라도 속히 이 구렁텅이 속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안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저희의 삶 자체가 이 어두운 주변에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리고 아름다운 생명이 잉태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으며 나를 생명의 도구로 다시 낳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